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 가족 팔순 우리 김광태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옥연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오늘 8시 30분 설린병원 영안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많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환하게 웃으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이제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제 부담감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지난주 김희수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2층에 앉아가지고 혼자 훌쩍훌쩍 울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은 또 권호연 목사님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맛깔나고 웃기게 완전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고 웃자서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두 분의 설교를 통해서 참 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은 꼭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오죠. 예,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참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당신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했더라면 권호연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또 유쾌하게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예. 제가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제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 옆에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도 없어지고 또 아내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없어지고 이제 아내의 대화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운전만 했을 뿐이고, 예. 눈치 없는 아내는 계속 권목사 칭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을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내가 몰라줘도, 예,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나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 여러분 붙인다면 어떤 노래의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로마의 옥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이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노래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억지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짧게 내뱉었던 그 고백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속에는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거리를 흐렸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맺혔던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인생의 깊은 상함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또 연약한 것만 보이고 또 늘 실패의 경험들만 가득하고 무엇 하나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수치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나 자기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때로는 수치심의 노래, 죄책감의 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래들은 멈춰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죄사함, 속량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20절과 22절에 가보면 아사셀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절기를 지켜요. 속죄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데 그 속죄 절기의 가장 마지막 날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피로 발라도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희생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염소 한 마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게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딱 그 머리에 전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의 조목조목조목마다 다 전가해서 이 양을 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 그 염소를 뜯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로 방황하다가 들짐승에게 잡혀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사셀의 희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머리 가운데에 친히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머리가 친히 속량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이 결코 억지로 겨우겨우 그렇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괜찮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괜찮음을 보시지 않고 누구의 의의를 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 속에 속량을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우리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 가시면서 이루신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 어려운 단어죠? 이 어려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자 계획했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마치 큰 수레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수레바퀴, 이런 큰 역사의 수레바퀴인데 하나님 그 구원의 수레바퀴가 어떻게요?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시면 일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결정한 대로 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경륜의 수레바퀴가 우리 가운데 굴러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수레바퀴가 오늘 우리를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그 수레바퀴가 우리를 덮고 지나간 사람이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문자 한 통 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름은 다 뺐으니까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땡땡땡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다음 언제쯤 퇴원하고 땡땡 주간 동안 치료를 받는데 누구누구 자매님이 사랑의 순례 때 남편이 꼭 저 자리에 서서 간증해달라고 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경륜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굴러갑니다. 여기에요, 우리의 자존심, 자기사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열등감, 또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의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수레바퀴 앞에 우리의 인생의 이 작은 이 수레바퀴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서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이것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덮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수레바퀴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이러한 구원의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절벽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구원하고 부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구원 역사로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들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그 큰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시는 그 구원이 오늘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그냥 깨어지고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큰 구원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수레바퀴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서 이 큰 구원의 수레바퀴 안으로 어떻게 해요? 통일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그 주님, 바로 천상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작은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어져 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로 바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됨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속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 큰 구원의 수레바퀴가 굴러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의 결정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이제 그분을 찬송이 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너희도 이제 너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너희가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찍음, 성령의 보증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에도 사실은 유대인과 이런 이방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가능한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건 더더욱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탈 사람이면 어떻게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 속에서는 절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도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정한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정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성전 가운데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깨뜨려서 섞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진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도장 찍으심, 하나님의 이 인치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내가 내 삶의 그 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둘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됨, 그분의 경륜, 그분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또 우리에게 구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깨뜨리거나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는 일에 여러분 아까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그냥 받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괜찮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뜨려서 그분 안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 또한 이 뜻을 함께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3년, 4년, 5년 벽을 쌓고 살아가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아버리십시오. 안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듯이 우리가 그분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수용해버리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시면 우리 또한 그를 용서하고 받으십시다. 그래서 주님 받으신 그 사람을 우리도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내 안에 또 다른 벽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남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벽을 깨뜨리기 원하시고 둘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믿음의 지체 가운데에 그런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려서 둘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연합함을 이루자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